imperfection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공군은 이날 오전 0시 49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시험용 재진입체를 장착한 비무장 미니트맨 3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 핵무력 준비태세를 보여주며 핵 억지력의 치명성과 효력에 대한 확신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정기적인 훈련이며 국제정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약 6,760km를 비행했습니다. 이란이 16일 핵 협상 관련 유럽연합 EU 중재안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핵 문제 중재안을 핵합의 당사국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을 15일 자정으로 정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통신은 이란이 제출한 답변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란 정부가 EU의 중재안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IRNA통신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세 가지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중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보일 것을 언급했지만 이는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 협상의 지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미국의 현실주의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그동안 협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테러 조직 지정 철회, 제재 부활 방지 보증, 미확인 장소 핵물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 정책 담당 대변인은 15일 밤 이란의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미국 등과 함께 이란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미 의회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은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의회 의원들의 평화적인 방문에 대한 호전적인 수사나 군사작전, 도발적 행동을 수반하는 어떤 대응도 완전히 불필요하며 절대적인 과민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의회 대표단이 수십 년 동안 타이완을 방문해왔다며 중국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타이완 해협의 현 상태를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16일 타이완 정치인 7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 대표 등 7명을 완고한 타이완 독립분자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은 앞으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관련된 기업과 투자자들 또한 중국에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제재 조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은 법치를 지지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협박과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타이완에 이를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해군 선박이 16일 스리랑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의 위안항 5호는 이날 중국이 건설한 스리랑카 남부 한반토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선박은 16일부터 22일까지 항구에 머물 예정입니다. 스리랑카는 위안항 5호를 과학적인 정보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국제해운 사이트에서 연구, 조사선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위안항 5호를 군사적 목적의 선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인도 언론사들은 위안항 5호를 이중용도의 간첩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인디안 익스프레스 신문은 이 선박이 레이더를 활용해 인도의 케랄라항, 타밀라도항 등을 탐지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시찰 계획을 중단시켰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어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유엔 사무국은 AIEA 활동을 차단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빈의 IAEA는 유엔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미하일 울리아노프 빈 주재 국제기구 대사는 러시아 타스통신에 러시아와 IAEA가 6월 3일 사찰단의 자포리자 방문 경로와 일정을 합의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유엔 사무국이 방문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형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16일부터 후반기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사전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과 외교의 길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관여 의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호응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새벽에는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16일부터 을지 프리덤 실드, 이른바 을지 자유의 방패의 사전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가운데 벌어지는 이번 연합연습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미 한은 16일 을지 프리덤 실드, 즉 UFS 연합연습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을 시작했습니다.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이 연습은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해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입니다. 이어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UFS 본 연습이 진행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본 연습에선 상당 기간 축소 조정에 시행된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해 미한 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연합연습 기간에 제대별, 기능별 전술적 수준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병행 시행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지던 시뮬레이션 방식이 아닌 병력이 실제로 기동하는 훈련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학화 전투와 공격 헬기 사격, 대량 살상 무기 제거, 상용 교량 구축, 폭발물 처리 등 13개 종목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합참은 2019년 이후 연중 분산에서 시행하던 각종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이번 연합연습에 적용되는 작전 계획에 기반을 둔 훈련 상황을 상정해 시행함으로써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 미한 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합참은 UFS가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2018년 이전의 연합연습의 수준으로 복원,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고 북한 최고 지도자가 핵을 사용해서 우리를 소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노골적으로 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한미연합 억제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그러나 미한 연합연습을 북침을 위한 핵전쟁 연습 등으로 규정하면서 비난해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이른바 전승절 연설을 통해 한국을 향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지난달 30일 강대강 국면에선 상대가 감행한 도발의 강도, 대결의 수위에 비례한 상응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특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단계에 맞춰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직후 이루어져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 양자간 담판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이 제시한 구상에 호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홍 실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미한 군사동맹과 확장 억지력, 연합훈련이 강화되는 흐름은 북한에게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기에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제외됐습니다. 홍 실장은 한국 정부가 담대한 구상 가운데 정치, 군사적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건 북한이 태도를 바꿔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예비훈련 형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곧 이제 본훈련이 또 시작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정 때문이라도 북한이 당장 어떤 호응하기에는 적절한 타이밍상에도 이제 맞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엔 북한이 수용하기 힘든 원칙이 깔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담대한 구상의 핵심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인데 첫 단계인 포괄적 합의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담아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핵 군축 협상에 나서려는 북한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비핵화의 첫 단계부터 최종 단계를 포함한 로드맵, 계획이 있어야죠. 그 계획 자체를 북한이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읽어도 무방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한이 미한연합연습을 계기로 한동안 뜸했던 도발 행위를 재개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체계를 정상 방역 체계로 완화하면서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연합 연습을 계기로 지난 6월 5일 이후 뜸했던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거나 정찰위성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0일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살포한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신종 코로나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한국을 겨냥해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깨는 방식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얘기한 예고대로라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9월 초 이후에 북한이 모종의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그 사이에 만일에 전단이 일부 단체에서 보내진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제 사안이 휘발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한편 한국통일부당국자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과 관련해 16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또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에 당장 실무 접촉을 제한할 계획은 없다며 구체적으로 북한에 접촉 제의를 할지는 앞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해군이 지난 8일에서 14일 하와이 태평양 미사일 사격훈련 지원소 인근 해역에서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시행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미한일 세 나라 해군은 지난 2014년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했던 미한일 정보 공유 약정 절차에 따라 전술 데이터 링크 정보를 공유하면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 그리고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한 것입니다. 한일은 정보 공유 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미국을 경유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과 외교의 길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ll, we strongly support the ROK's aim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Pyongyang.
이어 우리가 한국과 다른 동맹, 파트너와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데비니는 우리는 그 일환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가 공동 안보는 물론 공동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As part of that, we believe that a robust and effectiv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and among the United States, the
그러면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지지, 여성 권익 옹호, 기후 변화 대응, 더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영내와 국제 평화 안보의 증진, 국제 비확산 체제와 법치 강화를 진전시켜야 할 공동 이익 분야로 나열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한일 3자 관계는 여러모로 인도태평양을 초월한다며 우리의 공동 입장과 인도태평양을 크게 넘어선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체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relationship that the trilateral relationship that in many ways transcends the Indo-Pacific and has implications.
따라서 우리는 윤 정부, 일본 동맹과 계속 논의할 것이며 이 문제가 3자의 기조 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한국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프라이스 데비니는 한국이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도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타깝게도 그 질문은 현 시점 전적으로 가설이라며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외교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Well, unfortunately, that question is a complete hypothetical at this point because the DPRK has here.
그러면서 우리 그리고 우리의 일부 동맹과 파트너의 입장에선 우리가 대화와 외교를 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는 외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수단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데비니는 외교와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서가고 싶지 않다면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직 그 지점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외교가 미국과 북한, 우리의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불러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관여 의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고질적인 비핵화 의지 결여로 실효성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5일 BOA에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개한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대통령들의 지난 수십 년간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의 새 정부의 정책이 채찍과 단호함 그 이상이며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진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북한 정권에 상기하는 방법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 문제를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새 정부가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상기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의 큰 틀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상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비롯해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 중 식량 공급 프로그램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 합의 이전이라도 가능하다고 한국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이 구상을 통해 우리는 전통적 보수 정부와 다르며 북한과 기꺼이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구상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북 관여 의지와 조건을 가늠해 볼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says yes, the U.S. will support this. We will not interfere with Korea to Korea engagement, which could lead to some limited sanctions relief. And
고스 국장은 특히 북한은 미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이 구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윤석열 정부의 이 구상을 지지하고 앞으로 일부 제재 완화와 식량 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남북한의 관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지 확인한 뒤 한국 측과 관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링간 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석좌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경제와 인도주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야심찬 계획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 한국 석좌는 하지만 한국 측의 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 조건을 내걸고 있어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However,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accept Yoon's proposal.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겐 한국의 이 같은 주요 경제 지원 구상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체면 차리기 조치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여석자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구상에 대해 기껏해야 미온적인 태도 이상의 반응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앤드류어 석자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윤석열 정부의 제안을 고려하길 바라고 또 북한의 안보와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한이 최소한 물밑 대화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상에 북한의 협상 복귀, 나아가 비핵화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 결여 때문에 대체로 회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과거 어떤 합의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담한 구상과 유사한 과거의 모든 대북 구상들도 북한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이런 무기는 북한의 정치와 안보에서 DNA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또 다른 담대한 구상이 담겼으며 이 계획을 추구하는 것이 북한과의 노력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국의 안보 환경을 강화하며 한국의 모든 적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에서 한반도를 담당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 미국과 한국 등은 대규모 식량 지원, 안보 보장, 군사훈련 축소,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의 전면적인 시행 자제 등을 시도했지만 비핵화에는 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and South Korea have previously agreed to an action for action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where economic benefits and sanctions relief would be incrementally provided.
또 미국과 한국은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혜택과 제재 완화를 점진적으로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접근에 합의했지만 북한 정권은 현재 모든 관여 시도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건부 혜택을 제안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관여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은 이미 이 제안을 거부한 셈이라는 평가입니다. 고수 국장은 이 구상 역시 비핵화 관련 조치와 제재 면제 등 경제적 보상책의 배열 문제, 즉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수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비핵화 관련 조치에 먼저 나설 것이라고 한국이 믿는다면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IA 출신인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을 바꿀 새로운 대북 접근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 구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계획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정성과 노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 의지하지만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직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구상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한 경제적 지원과 관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과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억지와 압박을 넘어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다루지 않는 등 몇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in many ways the audacious plan reminds me a lot of 이명박's Vision 3000 plan.
엄선인 연구원은 이 구상이 남북관계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지만 북한에게 핵심 요소는 그들이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변화라며 북한을 향한 미국의 화해 제스처가 없는 한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담대한 구상이 한반도 공동 번영과 상생에 초점을 맞춘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개방에 나서면 대북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엄선 연구원은 또한 지금의 상황이 2013년 초기와 비슷하다며 북한은 2012년 12월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이듬해 2월 3차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이에 미국과 한국은 억지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조치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을 뿐 아니라 2013년과 17년 사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 기간 미북, 남북 관여가 없었던 것처럼 향후 몇 년간 미북, 남북 관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일부 제안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도 비핵화 협상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이 같은 제안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광물 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의 식량과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현 체제 내에선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한국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담긴 이 방안의 제재 위반 여부를 묻는 BOE의 질문에 광물과 희토류 등 북한의 제재 품목을 대가로 음식과 의료 장비 등 비제재품을 지불하는 건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품목에 대한 북한의 수출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지불되든 현행 결의에 반하게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고려하거나 승인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 합의 전이라도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광물 자원을 받고 식량과 생활 필수품 등을 지원하는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유엔 제재 대상에 북한 광물이 거의 포함돼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관계자는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구상이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완화와 같은 추가 조치 없이 실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임하더라도 법적으론 현행 대북 제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이 어떤 종류의 제재 회피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해하기론 그와 같은 보상 제안은 북한 비핵화 첫 단계에 달린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아마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체제의 일부 혹은 심지어 전부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나는 한국 당국자가 아니라 모르지만 경제 보상 계획은 한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비핵화에 따른 일부 제재 해제 조치에 달린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현 시점 특별히 그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한때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던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가 특정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선 새로운 결의를 채택해 기존 제재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5일 한국의 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국의 국경일을 맞아 미국을 대표해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안부와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거의 70년 동안 철통 같은 동맹을 통해 역내와 그 너머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증진시켜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희생과 우정의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강화된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의 강한 유대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가장 시급한 지역적, 세계적 도전과제에 협력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나는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마다 한국의 광복절을 즈음해 축하 성명을 발표하고 미한 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간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에도 한국 광복절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21세기 가장 시급한 도전들을 한국과 함께 대처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양국 동맹관계가 철통 같다며 계속해서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보다 번영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량 국가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괌 지역 방어와 갈수록 대두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의 존 힐 청장은 불량 국가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우선순위 중 첫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힐 방어청장은 지난 12일 미국의 국방뉴스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주최한 대담 행사에 출연해 미사일 방어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이같이 답했습니다.
Say what are the top three? Number one on that list is Homeland Defense against the rogue nation ballistic missile defense. So that's the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program.
힐 청장은 그러면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지상 기반 중간 경로 방어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상기반 중간경로 방어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잠재적인 적의 핵과 재래식 탄도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미국의 주요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힐 청장은 이어 많은 역내 시스템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괌 방어, 그리고 갈수록 대두되는 극초음속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우선순위라고 설명했습니다.
Item number two is what I consider to be the most consequential effort that we're doing, and that's defense of Guam.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력으로 저고도에서 불규칙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망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핵탄두를 탑재할 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함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 최대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의 테이 피츠 제럴드 대표도 이날 행사에서 미사일 방어망 사업에서 괌 방어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피츠 제럴드 대표는 이 업체의 레이시온 미사일 디펜스 전략 미사일 방어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피츠 제럴드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미사일 방어 체계에 있어 미국이 배운 것이 무엇인지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을 언급하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Yeah, so I think one of the top priorities that we absolutely can't lose sight of is defense of Guam.
특히 괌 방어는 오늘날 세계의 긴장으로부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방어망 구축에 있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츠 제럴드 대표는 중국의 갈수록 진화하는 위협에 따라 괌의 방어 역량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be able to evolve those architectures for the more advanced threats that we see coming out of China in particular, but let's not neglect North Korea.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이들이 제기하는 극초음속 위협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BUI 뉴스 박동정입니다.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의원이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만나 미한동맹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태용호 의원과도 만나 탈북민으로서의 경험과 북핵 문제에 대한 견해도 청취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한국을 방문해 미한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기후위기와 한반도 안보, 공급망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14일 마키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에 돌입한 마키 의원은 한국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위협과 양국 간 투자, 무역 등 미한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한국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도 만나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또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탈북민으로서의 경험과 북한의 지속되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도 직접 들었습니다. 아울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와도 만나 미한 관계를 논의했고 폴 라케베라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영내 안보 위협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고 마키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실에 따르면 마키 의원은 의회 내 핵무기 무기 통제 워킹그룹의 공동의장으로서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해 고위군 당국자들로부터 안보 정세에 관한 보고를 받고 공동경비구역을 둘러봤습니다. 마키 의원은 14일 성명에서 미한동맹은 해군 중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맞선 싸움에 이르기까지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 중요한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양국은 실존적이고 시급한 글로벌 도전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무기의 규모와 다양성, 치명성은 영내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과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과 DMZ 방문에서 우리는 미국인과 동맹들이 핵을 보유한 김씨 정권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자간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실은 마키 의원이 지난해 민주당의 앤디 레비 하원 의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해 행정부의 대북 제재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을 동반 발의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키 의원은 이날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의회 대표단 일원과 함께 타이완을 방문해 차잉원 총통과 우자오세 외교부장 그리고 타이완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대표단에는 마키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존 게러먼디 하원 의원과 담베이어 하원 의원 등 총 5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15일 마키 의원실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단은 타이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지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타이완 측 카운터파트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에 따른 의지와 일관되게 국제사회에 대한 타이완의 의미 있는 참여를 계속 지원하고 타이완이 중국의 강압에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충돌과 오판을 막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타이완 해협에 대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미 의회 대표단이 타이완에 도착한 시점 중국 군용기와 군함들이 타이완 해협 주변에서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약 일주일 전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이끈 의회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한 시점부터 계속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는 비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해외 여행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지만 북한은 2년 반이 넘도록 국경을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에 주민의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고 탈북민들은 정치 쇼 대신 국경을 열어 주민들의 먹고 살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여행 정보지 The Vacationer는 지난 8일 자체 설문조사와 여러 통계를 바탕으로 미국인의 20%인 5,300만 명이 올여름 해외여행을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여행협회는 지난 4일 미국인들의 여행 경비가 팬데믹 전인 2019년 수준을 석 달 연속 넘어섰다며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 1,050억 달러를 여행 경비로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해외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6월에만 한국 국민 36만 8천 명이 해외여행을 떠나 전년 동기보다 무려 70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인파가 7, 8월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한국 모두 해외여행객은 작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여행업체들은 전망합니다. 많은 국가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이렇게 여권을 들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 급증하고 있지만 북한은 2년 반째 나라 안팎의 봉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4월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이동의 자유를 4번이나 언급하며 북한 정부에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었습니다. 북한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이가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고 북한 당국의 개입 없이 국외 망명을 목적으로 한 출국을 포함해 자유로운 출국의 보장을 촉구한 겁니다. 토마스 오야킨터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유엔에 제출한 마지막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장기간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시도 간 이동도 제한해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고립된 상황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봉쇄 해제를 거듭 촉구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탈북난민 최모 씨는 14일 VOA에 최근 통화한 북한의 가족은 중국과 밀무역은 엄두도 못 내고 다른 도시로 움직이는 것도 제한이 너무 많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선교단체가 지난 주말 개최한 미국 내 탈북난민 연례 수양회에 참석했던 일부 탈북민은 15일 VOA에 탈북난민 모두가 북한 정권의 이런 셀프 봉쇄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글로리아 씨는 자유세계에 정착한 탈북민은 이동의 자유가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 권리에 있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와서야 깨닫는다며 여권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 입국 4년 7개월 만에 시민권을 받고 바로 신청해 받은 여권은 자신에겐 자유의 날개와도 같았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뭐 여권 뭐 상상도 못하죠. 여권, 네, 이거는 가지고 싶은 거지만 가질 수가 없는 굉장히 별개의 세상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여권을 딱 받았을 때 아, 자유라는 그런 느낌을 다시 시가하는 것 같아요. 아, 나 이 여권 가지고 어디나 날아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디든지 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여권이 그냥 여권이 아니라 그냥 제 날개? 날개였어요 그냥.
북한 주민들은 이런 자유의 날개를 김정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선 국민이 온라인 등으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해 신분증과 사진, 비용을 제출하면 통상 10년 안팎 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아 언제든 자유롭게 해외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중국 파견 북한 식당 지배인 출신으로 미국에 사는 허강일 씨는 과거 한국에서 여권을 신청 일주일 만에 발급받았었다며 이는 북한 관리들조차 상상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전체 주민의 1, 2%만이 오롯이 해외 파견 등 국가가 허용한 목적으로만 여권 발급을 허용하고 이조차도 순조롭게 받으려면 뇌물이 필수적이며 발급 기간도 몇 달 이상 소요되는 것은 물론 해외에 도착하면 여권을 보위부 요원이 강제로 수거해 관리한다는 겁니다.
뭐 솔직히 뭐 아프리카에도 못 사는 나라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여권 만들어서 갈 수 있는데 왜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여권 자체도 다도 북한의 이제 독재를 위해서 필요하는 도구로 만들었고 뭐 개인 사적으로 용무를 쓸 수 있는 여권이 아니죠. 이거는 다 아주 김정은의 돈벌을 위한 이제 대로 쓰는 여권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그 여권이 있어도 감시 받으면서 사는 게 이제 북한의 시스템이죠.
이동의 자유는 유엔 등 국제 사회가 보장하는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세계 인권 선언 제13조는 모든 사람은 자국 안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조 1항도 이동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강조하고 있고 북한 헌법 75조 역시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그러나 최종 보고서에서 이런 권리를 주민들이 모두 박탈당하고 있다며 북한 체제는 주민들이 외부 세계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서로 접촉할 수 없도록 고립화하는 정책을 통해 강화되고 유지되며 이는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전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재임 시절 북한을 두 번 방문했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북한은 주민들뿐 아니라 외국인, 특히 외국 관료의 입국에도 이런 자유를 통제하는 게 대부분의 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as not nearly as complicated as difficult as it was to go to North Korea.
킹 전 특사는 많은 나라를 방문해 봤지만 북한에 가는 것만큼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다며 북한 당국은 외국인의 방문을 꺼리기 때문에 심지어 코로나 이전에도 북한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입국 절차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교류하고 방문하며 국익과 삶을 더 풍부하게 하지만 북한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업가조차 방북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원예 사업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네덜란드와 미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했다는 글로리아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자유로운 여행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이 북한을 세상에서 가장 고립시키면서도 최근 연설을 통해 코로나 방역 승리를 운운하고 주민들을 오열하게 하는 정치쇼를 보면서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국물 안에 개구리. 정말 세상에서 불쌍하게 아마 북한 주민들일 것 같아요. 정말 불쌍하죠. 아니 뭐 해외 여권은 둘째치고 국내에서도 마음대로 못 다니잖아요. 국내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이 지구상에 북한밖에 없죠.
허강일 씨는 최근 통화한 북한 지인들에 따르면 해외 파견 관리들과 일꾼들은 이동의 자유는 물론 국내 정보 누출 우려 때문에 서신 교환마저 2년 넘게 끊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 주민들을 세뇌와 고립에서 깨우기 위해 국제사회가 외부 정보를 훨씬 더 많이 북한에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뇌가 얼마나 무섭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뭐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제 국내에만 이제 갇혀 있고 바깥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씨 정권이 이제 사람들을 다 이제 맹인으로 눈속임으로 다 만들어 놓고 다 저 자기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이제 아청꾼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죠 사람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새벽에는 비가 시작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사이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북도는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29도가 예상되고요. 남포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30도, 양덕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6도, 신유주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29도, 부성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구름이 많고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입니다. 강계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9도, 희천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3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일부 지역 맑겠지만 개성과 사리온은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기온 29도, 개성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30도, 사리원 아침 20도, 낮 기온 29도, 신계 아침 20도, 낮 기온 역시 29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역시 구름 많고 일부에는 비가 내립니다. 원산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 27도, 장전 아침 21도, 낮 기온 27도, 평강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엔 구름이 많습니다. 함흥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29도, 장진 아침 14도, 낮 기온 22도, 청진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 27도, 김책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양강도 대체로 맑겠지만 삼지연은 구름 많고 오후에는 한때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산 아침 14도, 낮 기온 27도, 김형권 아침 13도, 낮 기온 21도, 삼지연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2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네, 8월 17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 정부가 러시아에게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수백 대의 무인기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살해하기 위해 이란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가 커다란 위협으로 주시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관계 심화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테헤란을 방문해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만남으로써 분명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와 이란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해 400억 달러의 거래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푸틴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중립이라는 베일 속에 있던 이란이 푸틴의 야만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승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의 이런 행동은 완전히 공허한 것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그동안 몇몇 국가들처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듯 하다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을 지원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란이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것은 두 나라가 한층 고립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것이 이란에게도 필요한 일이 아니고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이 러시아 같은 나라와 얼마 동안 손잡을 수 있지만 러시아는 믿을 수도 신뢰할 수도 없는 국가이며 또 이란이 외교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외교의 길을 선택해 협상 테이블에서 핵 협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경제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푸틴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의 로버트 말리 이란 특사는 최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 같은 선택은 이란 수뇌부의 어깨에 놓여있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이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 공군은 이날 오전 0시 49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시험용 재진입체를 장착한 비무장 미니트맨 3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 핵무력 준비태세를 보여주며 핵 억지력의 치명성과 효력에 대한 확신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정기적인 훈련이며 국제정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약 6,760km를 비행했습니다. 이란이 16일 핵협상 관련 유럽연합 EU 중재안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핵 문제 중재안을 핵합의 당사국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을 15일 자정으로 정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이란이 제출한 답변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란 정부가 EU의 중재안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IRNA 통신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세 가지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중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보일 것을 언급했지만 이는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 협상의 지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미국의 현실주의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그동안 협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테러 조직 지정 철회, 제재 부활 방지 보증, 미확인 장소 핵물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 안보 정책 담당 대변인은 15일 밤 이란의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미국 등과 함께 이란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미 의회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은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의회 의원들의 평화적인 방문에 대한 호전적인 수사나 군사작전, 도발적 행동을 수반하는 어떤 대응도 완전히 불필요하며 절대적인 과잉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의회 대표단이 수십 년 동안 타이완을 방문해왔다며 중국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타이완 해협의 현 상태를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16일 타이완 정치인 7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 대표 등 7명을 완고한 타이완 독립분자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은 앞으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관련된 기업과 투자자들 또한 중국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타이완은 중국의 제재 조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은 법치를 지지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협박과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타이완에 이를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해군 선박이 16일 스리랑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의 위안왕 5호는 이날 중국이 건설한 스리랑카 남부 한반도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선박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이 항구에 머물 예정입니다. 스리랑카는 위안왕 5호를 과학적인 정보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국제해운 사이트에서 연구조사선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위안왕 5호를 군사적 목적의 선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인도 언론사들은 위안왕 5호를 이중용도의 간첩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인디안 익스프레스 신문은 이 선박이 레이더를 활용해 인도의 케랄라항, 타밀라도항 등을 탐지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시찰 계획을 중단시켰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어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유엔 사무국은 IAEA 활동을 차단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빈의 IAEA는 유엔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미하일 울리아노프 빈 주재 국제기구 대사는 러시아 타스통신에 러시아와 IAEA가 6월 3일 사찰단의 자포리자 방문 경로와 일정을 합의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유엔 사무국이 방문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리아노프 대사는 사찰단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라펠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주도할 예정이었다며 유엔은 방문을 막은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